느헤미야 맥잡기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과정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3장과 4장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 선조들의 묘가 있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폐허 상태로 남아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가 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복원하고 특별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 무려 네 달 동안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한 서너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잠시 쉬고 그리고 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의 그 폐허가 된 상태를 자기 종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치리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 도무지 뭐 일반 백성들이 이 일을 따라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제 깨닫고 귀족들을 이제 설득하고, 그래서 그 귀족들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또 느헤미야가 이 왕으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물자들 이야기, 이런 모든 걸 듣고 귀족들이 드디어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건축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수들로부터 이제 수치당하는 이런 모든 일, 이걸 이제 우리가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귀족들이 성벽을 건축하기로 이제 동의했어요. 자,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그 다음에 도비아와 그 다음에 게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이 도시의 성벽을 짓는 거, 이거를 방해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 사랑침례교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그래서 성벽이 어떤 식으로 건축이 됐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와 백성이 정말 어떠한 고통을 감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린 대로 약 150년 동안 예루살렘 그 도시에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 상태가 돼 있어요. 이러한 그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 당시 대다수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물자도 변변치 않고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주는 그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어려운 일,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그와 같은 어떤 그 일,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과 같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금 이런 자유를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일, 어쩌면 이것이 가장 힘들고 지금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금 느헤미야 3장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백성과 지도자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교회 같으면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정말 사람 보기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교훈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이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1절부터 이제 32절까지 해서 32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벽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읽어 보시면은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는 38명의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2개의 이 그룹의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형제님이 나오셔서 3장과 이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1절부터 이제 32절, 누가 뭐를 보수하고, 누가 무엇을 보수하고, 누가 성문을 달고, 누가 빗장을 달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특별히 여기 38명의 일꾼들 이름, 그 다음에 42개 그룹 명단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대표들의 이름만 이 안에 기록이 된 것 같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동원돼서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금방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14장 이렇게 가서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몸에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몸 안에 많은 지체, 멤버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그렇죠? 발도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안에 뭐 심장도 있고, 다 멤버잖아요. 그렇죠? 이런 멤버들. 그래서 몸의 지체들 가운데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지체, 모든 멤버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손가락은 손가락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발은 발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심장은 심장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몸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만 몸이 기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유익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여기 3장에 나와 있는 성벽 공사 그 패턴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각자가 맡은 바 그런 모든 임무를 수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15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해갖고 6장 15절에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그 성벽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와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 여러 백성들이 열심을 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일이 두 달도 안 돼서 52일 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한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온 백성이 나아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했고,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냐. 이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성벽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도시를 우리가 반드시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그 동일한 목표, 동일한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백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외부에 여러 적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여기 가서 읽어보면 내부에도 적들이 있어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3장은 제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뭘 잡아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짓는다, 영어로 우리가 빌드라고 얘기하죠. 건축한다, 이런 말이 6번, 그 다음에 보수한다, 리페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35번, 그 다음에 성벽이 나오고 성문이 나오고 자물쇠가 나오고 빗장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느냐? 한마디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제사장과 통치자들이 참여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19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 절반을 치리하는 자, 그렇죠?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 도시의 치리자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이 일을 감당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2절에서 가서 보면은 거기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했다. 이게 남자만 보수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다 이 일에 참여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8절 가서 보니까 금세공업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도 이제 가서 보니까 31절에도 금세공업자 이런 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전문가들, 그렇죠? 전문가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도 여기다 참여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절, 5절, 7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유다 백성 가운데 계층에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노인이라든지 뭐 젊은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 안에 사는 사람 그 밖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이 신약시대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2년, 3년 전에 여기 서창동 캠퍼스를 이제 건축을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거 건축할 때 우리 모습이 아마 예루살렘 성벽 짓는 그 사람들하고 좀 비슷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120억, 130억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서 이 서창 캠퍼스를 지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녀노소 다 참여했어요. 내부 외부 다 참여했어요. 그렇죠?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참여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서창동 캠퍼스가 이제 구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실을 그때 느헤미야 이런 설교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느헤미야 이걸 이제 언급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건축 헌금을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느헤미야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느헤미야를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이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느헤미야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 느헤미야 3장 1절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목사나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집사나 일반 교회 같으면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될 수도 있었지만 여기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그게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냐, 5절 가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they are nobles, 풋나 they are next, to the work of their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죠. 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목을 집어넣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본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1절, 19절, 21절, 24절, 27절, 30절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요. 더 많이. 가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20절 또 거기 가서 보면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한 부분을 그냥 보수하여가 아니라 성실하게 보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고, 그렇지,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더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고, 이게 모든 게 어우러져서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래도 이제 느헤미야를 공부하니까 한번 예루살렘 그 구도시 이거 한번 지도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도를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 이제 구시가지가 나오고 저쪽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아마 12개의 문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느헤미야에는 아마 10개 정도가 지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양문은 어디냐? 저 맨 위에 이제 가서 보시면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있어요. 북쪽에서 이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데 거기가 양문이에요. 그래서 그 양문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게 쭉 돌아갔고 양문 바로 옆에 있는 문이 밑간문입니다. 여러분 가서 31절 가서 보면 밑간문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그게 마지막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에서부터 32절의 마지막 부분까지 누가 했냐면 금세공업자들하고 상인들이 이제 보수를 해서 그래서 여러 개의 망대 보수하고 비탈 뭐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여러 개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랜드마크 경계표 그렇죠. 저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게 문이나 아니면 비탈이나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 어떻게 성벽이 이렇게 완공이 됐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양문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맨 마지막 문이 밑간문이다. 요 정도만 그냥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52일 동안 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제 완공을 했어요. 자, 성벽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것을 그들이 지을 수 있었느냐, 요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저 사람들이 동원이 돼갖고 성벽을 지은 걸 보면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지 않았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저걸 지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성벽을 못 지었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 지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도 국가를 올바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국가든 올바른 지도자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다. 정말 인간의 그 위대한 그런 일이 정말 좋은 지도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이 믿음 있는 그런 지도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원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냐.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제 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냐. 모두가 참여해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일부만 참여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남녀노소, 그렇죠? 안에 사는 사람, 밖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동원이 돼서 이 일을 할 때 정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52일 만에 이렇게 완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모두가 맡은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모두가 감당해야 될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3장 1절부터 32절 읽으면은 다 할당된 몫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이렇게 돼서 거기 대표적으로 이름 몇 명이 나오지만 그 어떤 부분 하나 할당을 받았으면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할당된 어떤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래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제 완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그다음에 가정 교회와 국가 그리고 우리 같으면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서 그래서 성벽을 쌓아서 이것들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 같은 직무가 있다는 걸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고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책에 이게 모든 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우리의 수고 중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요 코로나 시즌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간단한 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뭐냐? 이 코로나19가 지금 돌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교회 오지 않게 되고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가서 살고 누구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갈 일도 없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조용히 무언가 생각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으니 이번 기회에 정말 성경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뭐 또 조직신학이라는 이런 것들 좀 강의도 한번 좀 들어보고 또 내가 이번 기회에 좀 요한계시록 같은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가정과 이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시간을 써야지 잘 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나가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놀면 안 된다. 우리의 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 수고 이런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다 기록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특별히 이와 같은 기간을 저와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은 그 공사의 패턴, 그 다음에 이렇게 할당이 된 거, 모든 사람이 동원이 돼서 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하는 사람들과 그 일하는 사람들이 취했던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느헤미야 4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장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그런 장입니다. 어떨 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 지도자가 이래야 되는구나. 정말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23절에 성벽을 짓는데 원수들이 나타나서 방해 공작을 하고 막 침입을 하고 이러니까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에는 옷을 벗지 않았다. 옷도 벗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 옷 하나 입고선 빠는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52일 동안 그 동일한 옷 입고 그렇게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 일을 할 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여기 느헤미야 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도착했어요. 드디어 이제 성벽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누가 나타나냐? 마귀의 자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수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도착하니까 뭐라고 그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추구한 사람이 왔다. 하나님의 일을 이게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가 생긴 거예요. 위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누구가 나타나냐? 2장 19절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암몬족 속 도비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이제 게셈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소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원, 그건 뭐냐?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고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늘 자기들에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지역에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의지하면서 가서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서 뭐 굽신거리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물의 영향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들의 권력에 이제 영향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 공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특별히 4장, 5장, 6장 이런 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일이 잘 안 풀려요.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관심해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는 마귀와 그의 일꾼들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치?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겨서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전혀 진척이 안 되면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세상 것에 빠지거나 내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하나도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일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종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한다는 거. 이런 일이 생기면 준비하고 경계하고, 그렇죠? 보초를 서야만 되는 거예요. 보초를 서야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되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가 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고 이렇게 될 때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그런 사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막 진척이 돼서 막 앞으로 나가게 될 때는 마귀가 그냥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경우 적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 반대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반대가 극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죠? 순탄하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또 예배당 건축도 해보고 성경 번역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까지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가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기회가 원수의 반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 느헤미야 이 3장 4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벽 공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잠도 자지 못하고 옷도 벗지 못하고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러고서 땀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예요? 성벽이 건축이 딱 완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업이 부흥 발전하고, 그렇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귀가 이와 같은 그 어려움, 이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어려움, 이거를 자기 백성을 세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닥치거나 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무너져서 마귀를 돕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폐허가 된 그런 성벽, 이거를 지금 보수하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역성경이라고 아주 좋은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킹잼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공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없음이 하나도 없는 성경이 우리가 발견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 성경 그대로 믿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그런 그 신학도 하고 교회도 신학교회, 구약시대의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휘장이 갈라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신학교회, 그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교회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유대인들이 성벽 공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학 재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교회, 킹잼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 바이블 빌리버들,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바로 성경 공사를 해야 되고, 교회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신학 정립하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공사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마귀와 그의 이 일꾼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극심하게 반대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사하고 교회 공사하고 신학 공사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반대가 따른다. 성벽 공사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나타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경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믿음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힘을 합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와 같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주셨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담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과거에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자들이 유다 백성이 행하던 것 같은 성벽 건축 공사 이거 방해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덜티한 거죠. 아주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 이런 유명한 말이 하나 있더라. 찰스 스펄전님, 우리 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아들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는 아들은 하나님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죠.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의 이런 말에서 이런 어떤 묘미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건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은 아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면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게 된다. 그걸 한번 보시려면 그러면 느헤미야 4장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고 어떻게 본을 보이며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4장, 5장, 6장 이런 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4장, 5장, 6장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들어있어요. 전략 전술. 먼저 4장 1절에서 6절은 먼저 조롱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조롱을 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은 방해 공작을 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분열이 생겨요. 외부의 적들이 와서 자꾸 그러니까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또 이거 끝나서 이걸 다 안 되니까 사람을 낙담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렵게 해요. 그게 11절에서 2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전체에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던 그 이기심, 자기들만 아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발동이 되도록 해서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가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백성을 아무리 교란해도, 그래서 백성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 공격하는 거 실패하니까 드디어 6장에 가서는 누구를 공격하냐?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6장 1절에서 4절에는 지도자 보고 타협하라고 얘기해요. 타협해라. 타협하려고 하라고 하는데 타협하지 않으니까 5절에서 9절에는 중상모략하는 이와 같은 전략을 또 이제 취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10절에서 14절에는 위협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에는 음모를 꾸미는 이와 같은 그 전략.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계략들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기 4장, 5장, 6절에, 6장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귀가 그렇게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해요. 느헤미야가 굳건하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때, 느헤미야와 백성이 하나가 돼서 일치단결하게 될 때 말씀드린 대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서, 그렇죠, 이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려는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여러 가지,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4장에 나오는 네 가지 전략, 마귀의 네 가지 전략, 네 가지 전략, 요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마귀와의 전투도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면 마귀와 싸우는 그런 일도 시작이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야. 준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성경 번역 같은 게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들 가운데 지금 교정 보기 위해서 그냥 읽느라고 애를 쓰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투를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저의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성경을 완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미디어 사역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완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4장 1절에서 6절에는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니까 마귀와 그의 첩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조롱이라고 하는 말. 이거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해요? 조롱은 우리가 비웃는 걸 조롱이라고 얘기해요. 조롱은 마귀의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조롱하는 말. 조롱은 마귀의 언어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매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조롱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누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건 참을 수 있는데 막 조롱하고 비웃고 뭐 나를 비웃고 내 가족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성경을 비웃고 막 이렇게 이게 나가면은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실수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마귀가 이런 걸 지금 노리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4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귀의 일꾼들과 이제 대항해서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기상 17장 거기 가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요. 골리앗이 나와서 나를 개로 하냐 그러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그만 뭐 골리앗은 지금 키가 한 3m 되는데 다윗은 뭐 1m50이나 1m60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돌 몇 개 갖고 지금 나와 있으니. 그렇죠? 내가 개냐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나오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조롱을. 그렇죠?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가서 보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섭게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니까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갖고 벌벌벌벌 떨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또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가면 예수님 처형당할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군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을 해도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니까 맨 끝에 가서 이 군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조롱. 그러니까 이게 조롱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마귀의 커다란 무기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롱 현상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을 조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우리 바이블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 그렇지 우리 사랑 침례교회 그 모든 성도들, 우리가 정말 놀라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원수가 땅에서 분노하게 될 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서 웃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2절에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지 않은도다.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데 이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해서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보고 그런 일이 마귀의 사역자들이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우리 이제 4장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예레미야 이제 4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가 또 나타나더니 그의 곁에 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동을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조롱을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주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나타났냐? 도비아하고 이제 산발랏이 이제 나타났어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군대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사마리아 군대를.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뭐 이 근처 저 앞에 어디쯤에 지금 사마리아 군대를 데리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여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거 원치 않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이 군대를 이제 내주어서 군대를 데리고 지금 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미약하다. 이 미약하다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렇게 꽃이나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잘라내면은 그러면 꽃이 몇 시간은 가죠. 몇 시간은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지나고 그냥 완전히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다 잘려나갔는데 무슨 힘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공사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너무 미약하게 보인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고 뭐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명예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육신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거의 없고 강한 자가 거의 없고 사람들 보기에 정말 고귀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부르심을 받았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미약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 그분께 내 생명을 드리고 그분께 내 생명을 맡깁니다 하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 부르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강한 거, 그렇죠, 명예, 권세 이런 거 가진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자랑을 하지만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 미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렇죠, 명예 뭐 이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택하신다. 이걸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하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너무 약하게 보이지만 그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 보니까 2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이야기 하더니 공사 자체를 또 이제 비웃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느냐. 말 그대로 지금 성벽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벽 공사를 할 수 있겠냐. 그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희생물을 드리려 하느냐. 희생물을 드리는 건 무슨 의미냐. 성벽을 정말 완공을 하면 봉헌식을 하잖아요. 봉헌식을 하면 희생물을 드리거든요. 그 일을 정말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루의 일을 끝내려느냐. 도대체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지금까지 150년 동안 성벽이 이 상태로 지금 남아있었는데 너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뭐라고 나왔냐.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쓰려고 하는 그 돌 이런 모든 거, 그 재료 이거 정말 별거 없는 거다. 다 불타서 쓴모가 없게 되지 않았느냐. 이걸 다시 깎아내고 세우고 이거 해갖고 성벽 건축한다고 해서 성벽이 건축이 되겠느냐. 자, 이제 그 다음에 3절에는 암몬족 속 도비아가 이제 등장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성벽이 완공이 된다 해도 여우 한 마리가 거기 올라가면 그냥 성벽이 꼬르락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타나서 마귀의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 한 포인트만 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러고 조롱하고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4절에 오 우리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느헤미야 기에는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짧게 짧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주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시간 들여갖고 대답하는 거 그게 시간 낭비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당시에도 사나립에 이 쫄비가 나타나서 랍사개가 나타나서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조롱을 하게 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 테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산발라학과 도비아가 지금 조롱한 거는 우리만 조롱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거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다.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조롱하는 말, 정말 비난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악을 끼칠 수는 없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원수의 말에 신경을 쓰면 마귀는 그것을 토대로 또다시 공격해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당한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아마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원수가 조롱하고 비난할 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돼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맡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뭐 중상모략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일일이 대답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냐. 4장 6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성벽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끝마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그런 일을 52일 만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걸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사랑 침례교회, 그다음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마땅히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지도자가 행동하고 교회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백성들의 믿음과 함께 결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려고 할 때 마귀의 원수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방해한다는 그런 사실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테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개인과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위기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 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저 북쪽과 저 중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준동과 이 책동을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저 두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히 코로나19가 무너지고 정치 방역이 속히 사라지게 되고 아버지 다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허물어져 내려와 있는 이 자유, 이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21세기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 내게 맡겨진 그 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에게 할당된 목,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